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과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15장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9절에서 17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새로울 게 없는 계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강령과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 속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로울 것이 없는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새로움이란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는 분명히 밝히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했어요. 성경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신기한 것이 아니고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새 거냐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못 누렸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았고 이제는 누리고 이제는 행할 수 있기에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에는 새 노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40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자고. 뭐 없던 노래가 아니야. 맨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천 번은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다 찾으면 새 찬양 되는 거예요. 시편의 새 노래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시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노래들이 있어요. 시편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노래, 잃어버린 자의 슬픔, 찾은 자의 기쁨 이렇게 분류합니다.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원래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원래 지혜로우시고 원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셔서 그냥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놀라운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크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긍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눈뜨고 바라볼 때 알게 될 때 그저 당연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그게 원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립니다.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지금은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언제까지 잊어버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이 횡행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다 나타나잖아요. 당연합니다. 있어야 돼요. 본다고 하는 자가 맹인이고요. 가졌다고 하는 자가 불쌍한 자고요.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보다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짐작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고 아름답고 근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는 하나님만 찾다 보면 우상이 잠잠하고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요 정도면 됐겠지 하고 생각하는 애, 이 정도 행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한 자기의 의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셔서 여전히 능력 있으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의에 굶주린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목말라 하는 자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새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다 누린 줄 알았는데, 어이구 하나님이 이만큼이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의를 행한 줄 알았는데, 열심으로 섬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 내가 내 것 붙잡고 장난감 붙잡고 행했다고 응답해달라고 알아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나를 나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한 자의 새로운 용서와 은혜고 그 하나님을 잊었던 자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응답,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이제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모든 사람이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달려 나올 것이다. 시편 40편 말씀 아니겠어요? 이렇게 새 노래란 것은 원래 있고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잠시 잊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뭐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교회에 쓴 편지 요한 1서 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이미 들은 옛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냐면 이제 참 빛이 와서 그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 그에게와 너희에게 진리가 되었노라.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그 이름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발을 씻겨주시고 형제 신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다시 보이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시 깨달아지고 우리도 그 사랑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 용기와 힘이 생겨서 옛적부터 주신 그 진실하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에게 진리가, 진실이,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잔소리가 아니고 율법은 언약 가운데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너도 나만 사랑하고 너도 내 백성이 되라. 너는 내 백성이니까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너는 내 거니까 살인자가 아니야. 너는 내 거니까 탐욕을 부릴 자들이 아니야. 나로 만족하고 나 때문에 청결하고 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야. 이렇게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원래 율법의 도리예요. 원래 의취지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하고 저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따졌어요. 그리고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기 의를 삼아서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긍휼이고 사랑인데 하나님 닮아가는 참 놀라운 능력의 통로인데 그것을 미움의 도구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사랑이신 분이 오셔서 배신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정죄를 대신 받으셔서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 딸이니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율법의 본래 뜻인 것이에요.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새 사랑입니다. 원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사랑을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인류 역사상의 모든 선생들은 사랑하라고 사랑이 최고라고 좋은 것이라고 오죽하면 유행가도 90%는 사랑에 관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은 상처가 돼요. 진짜 사랑하면 상처가 돼요. 배신당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도 진짜 끝까지 사랑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오죽하면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그러니까 펜으로 벅벅 썼다가 지울 수 없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사랑하다 틀리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도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럽니까?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교회 역사상 바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배신당하니까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상처받을까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지울 수 있는 연필로만 쓰는 사랑한다면 거기가 지옥 아니겠냐.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인데 그게 두려워서 상처받을까봐 사랑을 피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하나님 없는 지옥이 아니겠느냐. 이런 글을 쓴 적을 저기 있어요. 예.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막 다 줬다가 배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도 배신하는데요. 남편도 아내도 배신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로요. 지난주에 뭐 라면 끓여 먹었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서 이제 막 마음을 다져가지고 사랑해야지. 이러면요. 핀트가 꼭 안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마음을 안 알아줘요. 내가 열심을 낼 때 이 사람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또 툭 한마디 던지면 소용없구만, 소용없어. 역시 연필로 써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살기 위해서 너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합니다. 연필로 쓰고 말아요. 언제든지 지울 수 있을 만큼만 해요. 배신당하지 않을 만큼만 꿔줘요. 그리고서 사랑이라고 서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연필로 대충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못으로 예수님의 손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에 각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누구나 생명을 얻을 만큼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진짜가 되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 지극한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로부터 큰 영광 받으실 것을 아시고 하신 일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발을 씻겨준 일이에요. 13장 1절인데 2절이 뭔지 아세요? 2절이 이렇습니다.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넣었다. 그 가롯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시는데 나와 함께 떡을 먹은 형제가 나를 배반하였다 라는 그 시편의 그 구절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억울한 사람 얘기 많이 나와요. 사랑했는데 배신당한 사람, 차라리 연필로 쓸 걸 지우지 못할 사랑했다가 참 지울 수 없는 상처받은 사람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예, 형제가 병들었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병드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조롱합니다. 형제가 아플 때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고난당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사람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다 예수님께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알아요.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분은 따르게는 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셨어요. 아셨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손과 심장에 새겨질 것을 알았지만 지금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의 배반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긴 상처이지만 그것이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진 사랑의 표시가 되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라는 계명이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아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진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안식이고 가장 숨이 쉬어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범죄에서 돈을 사랑하고 칭찬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우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우리 대신에 심장이 찔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만족하도록 새로 만드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지금도 얼굴이 뜨뜻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의무나 도덕이 아니에요.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요. 그래야 사라집니다. 그래야 숨이 쉬어져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가벼운 짐이고 그게 쉬운 멍에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짐 안 지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연필로 쓸만한 사랑만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사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가자는 데까지 가는 것이 시키는 일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생긴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래야 사라져요. 안 그러면 답답해요. 안 그러면 정죄해요. 미움만 가득해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멍에를 지는 것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안식, 기쁨, 자랑, 긍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다 같이 가기를 가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사랑하라는 계명 준 거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그래 주님이 내가 주인이고 너네는 종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명령을 듣고 사랑해라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고 능력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만 한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참 은혜고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어요. 책임을 주인이 지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작전 다 짜셨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된다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책임을 지시잖아요. 사령관이잖아요. 작전 짜시잖아요. 끝까지 하셨잖아요. 이미 계산 끝났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 되는 것만도 아주 큰 영광인데, 능력인데,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 그래도 큰일을 하니까 주인이 뛰어나면 종도 뛰어나게 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와 나눴던 그 사랑을 너희에게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오른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다 말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친구 되신 예수님의 같이 지는 멍에예요. 이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기를, 아니 친구가 되셨는데 친구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섬기고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지시고 친구가 되십니다.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께서 형제의 발도 지금 씻기고 계세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께서 우리 세관교회도 주님 앞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배반한 나를 용서하신 예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한 그 형제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친구의 멍에를 메는 가벼움이고 쉬움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중에 하나가 2001년인가 2000년에 연변에 과기대에 단기 선교 가서 한 달 반 동안 그 중국 대학생들하고 매일 성경 공부한 그 경험입니다. 연변 과기대에 자원봉사자로 영어 가르치러 갔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와있던 교수님 한 분이 자기 아파트를 빌려주면서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하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몇 명 자원봉사자, 단기 선교 간 사람 몇 사람이 조를 이루어서 한 10명쯤 되는 중국 학생들하고 매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매일 했어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한여름이었는데 엄청 덥습니다. 아파트 시멘트로 져가지고 엄청 더워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외국인이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키면 우리 선교사님, 그 교수님이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게 발각이 되면 안 돼요. 이웃에는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데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문과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바람 한 점 들어올 수 없는 속에서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땀이 났는지 아세요? 찬양 하나 두 개 부르면은요 얼굴이 땀 범벅이 됐어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Father, you are my delight in this life. 주님, 아버지가 내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몫입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고 주님이 나의 모두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내가 얼굴을 봤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얼굴도 잘 안 씻었나 봐요. 때꾸정 물이 막 땀하고 해가지고 막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이 됐어요. 우리도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 발을 다 씻겨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어이구, 선생님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러지, 그러면 안 될 만 하더라고요. 발을 안 씻었나 봐요. 때가 그냥 때꾸정물이 막. 그런데요, 그 발을 붙잡고 그런 마음이, 제가, 그러니까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실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발을 자꾸 씻기는데요, 한없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형제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한테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찬양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배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알기 원하는데 떠듬떠듬 잘 모르지만 지금도 떠듬거리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근데 그걸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기쁨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는 계명, 우리는 다 좋은 것으로 알지만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다 선을 긋지 않아요? 다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내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뭐 잘났다고 더 좋은데 해야 되는데, 더 효과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따질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미 안 되고 더 좋은 목사가 와야 될 텐데, 그렇게 앉아있을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지요. 들지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위임하고 나는 이 밭이 내 밭인 줄 알고 여기서 그냥 더 좋은 밭 없나, 나한테 맞는 데 없나, 눈 고개 안 돌리고 여기서 그냥 그러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떨 때는 이번에 선교 갔잖아요.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더구만요. 이 목사님은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시네요. 교인들이 너무 좋고 너무 충성되고 너무 밝고 너무 열심히여서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플러싱의 한 교회에서 거기로 작년 여름에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인들이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막 주장하고 막 힘들게 했나 봐요. 거기 비하면 너는 진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근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나 같은 거를 만족스럽게 여길까? 너무 자기 관리와 자기 신앙심과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라 나 같은 것이 과연 만족이 될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디다. 네. 차라리 플러싱에 말 안 듣는 교회 가면은 조금만 얘기하면 은혜 받을 텐데, 저도 플러싱 가서 설교하거든요. 조금만 해도 은혜 받더라고요. 그냥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통성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속상하게 할지는, 속썩이고 말 안 들을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디다. 그런데요, 뭐가 이기게 합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자기 신부래요. 주님이 살기 원한대요. 목마른 거 좀 보라고 그래요. 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이래서 되겠냐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것이 새 계명이고 친구와 같이 하는 멍에입니다. 친구라고, 마음이 같은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그 맞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친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친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친구 되신 것을, 멍에를 지신 것을 보는 것만치 안식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더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친구를 알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누가 이 먼 길을 나와 같이 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길벗이라는 것은 길을 갈 때 생기는 거예요. 멍에를 갇히면 동역자라는 것은 멍에를 맬 때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따지면 아무도 없어요. 너무한 것 같죠? 안 그런 것 같죠? 가만히 한번 생각,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비관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멍에를 맬 때 동역자가 생기고 길을 나설 때 길벗이 생기는 겁니다. 우린 친구 얻기를 참 원하잖아요. 친구 얻기를. 그 주님이 친구 되시는 것만도 놀라운데 친구 얻는 게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친구란 것은 원래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진짜 친구 교회한테 보낸 가장 애틋한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의 동역자 친구 된 빌립보 교회한테 야, 니네가 나를 걱정해서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주니까 내가 진짜 친구를 얻은 것처럼 감옥에 있지만 진짜 소망이 넘치고 기쁘다, 든든하다. 니네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는 함께한다, 멍에를 같이 진다, 동역자 됐다, 파트너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친구된 교회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봐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교회 두 지도자, 여자 지도자가 있어, 두 권사님인가 봐요. 있었는데 그 열심히 복음을 섬기고 서로도 친구였던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약간 서운한 게 있었나 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뭐야? 이런 마음이 생겼나 보죠. 나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왜 나는 친교부장을 시켜가지고 예배부장하면 이렇게 눈에 딱 띄고 멋있는 일을 하는데 맨날 밥이나 하는 친교부장을 시켜주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빌립보서 4장 아마 보이겠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라고 먼저 얘기해요. 내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친구인 것을 먼저 얘기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서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군대가 궁수는 궁수 자리에, 활든 사람은 궁수가 활이구나, 창든 사람은 창든 자리에 이렇게 딱 대열을 맞춰서 함께 쓰는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킬 때 진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서라 하는 얘기는 자기 자리에서 굳게 쓰란 얘기예요. 동역입니다. 그리고 유오디에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원래 같은 마음을 품고 시작했거든요. 회복하란 얘기예요. 세계명이란 얘기죠. 그리고 너라는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좀 도와줘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너가 누군진 모르는데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멍에 어깨 동무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처럼 같은 사랑을 하는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유오디아가 예가와 순두개가 원래부터 같이 멍에를 진 길벗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글라멘드와 그 외에 다른 나의 동역자들, 동역자라는 것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하늘나라의 호적 등본에 같이 이름이 들어간 한 식구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동역자니까, 원래 같이 한 사람들이니까 눈뜨고 그걸 보자는 거예요. 동역자인 것을, 친구인 것을 다시 이제 알자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능력이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맬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쓸 때 동역자가 생깁니다. 여호와여,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다 죽고 배반하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게 제일 지치는 일 아니었겠어요, 엘리야한테? 그러니까 자살할 마음까지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었다. 이제 눈을 떠서 내일을 시작하면 동역자가 생길 것이다. 길벗이 생길 것이다. 다 네 생각대로 판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귀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동역하면, 예수와 동역하면 친구가 생겨요. 그 얘기는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예수와 동역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실망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사랑이 어딨어? 순전한 섬김이란 게 어딨어? 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인 것을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갈 것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친구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희철 목사님 이 시만 읽고 예배를, 저 설교를 마칠게요. 한희철 목사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벽이지만 지나가면 문이지요. 이런 시를 쓴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벽이지만 지나가면 문이지요. 앉아서 따지면 못합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나가면 그게 문입니다.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엊그제 이분의 이런 시를 찾아 읽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제가 작년 기도 제목이 친구였잖아요. 진짜 마음을 알아줄 친구. 진짜 사랑했던 친구를 하늘나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매주 교회를 섬기러 어디 시골길을 가나 봐요. 근데 작년 가을에, 늦가을에 쓴 시예요. 늦가을 됐으니까 매주 다니는 길이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나뭇잎 색깔도 변하고 하늘도 변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의 시계는 어김이 없어 매주 금요일 이른 아침 고향 가는 길엔 길가밭 붉은 수수 고개를 숙이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수수밭이 늘 있었는데 이게 붉게 돼서 고개를 숙였어요. 가을이 돼서. 기러기지 싶은 철새들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데, 그죠? 이제 철새가 강남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고 있어요. 기러기지 싶은 철새들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긴 줄 없이 서너 마리씩 나는 걸 보면 가야 할 아득한 길 두고는 아무하거나 갈 수는 없는 거지. 두고두고 동행해도 좋을 길벗을 찾는 것인지도. 아직은 긴 줄 없이 서너 마리씩 나는 걸 보면 가야 할 아득한 길 두고는 아무하거나 갈 수는 없는 거지. 두고두고 동행해도 좋을 길벗을 찾는 것인지도. 하늘나라 가는 길 아득한 길이지만 예수님이 길 되시고 멍에를 지시고 길벗 되셔서 끝까지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아득한 길이지만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 감당하는 것 아득한 길이지만 주의 멍에를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친구 되고 길벗 되어서 끝까지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달리면 빨리 가지만 함께 달리면 멀리 갑니다. 혼자 달리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빨리 가지만 함께 달리면 끝까지 멀리 갑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고 서로 친구 되고 세상의 증거가 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친구라고 부르신 주님의 약속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내 실력을 보게 마시고 세상의 악함을 핑계 삼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과 사랑을 늘 바라보아 반석 위에 선 사람처럼 의의 길 가는 사람,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